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교회가 어떠한 지경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어떠한 여정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인 영적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우리는 그러한 성도의 믿음의 여정에 관해 공부를 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불가능함과 미숙함과 여전한 더러움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불가능함 속에서 홀로 열심히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함으로 인해 우리의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들과 아브라함의 결국 마지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어떤 땅인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땅과 민족, 백성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그 중에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시는 거죠. 통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땅과 민족,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이죠. 어떠한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3장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3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셔서 이끌고 계신 당신의 백성의 대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마 하고 약속을 하세요. 역시 그를 통해 이루실 어떤 나라의 구속 요소 중 하나인 영토에 관한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국민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는 언약이 나오는데, 거기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게 되는 민족과 나라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땅을 많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고, 히브리서 기자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말년에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나안 땅은 무덤 한 편밖에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도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민족은 무슨 민족이에요? 물론 첩들의 자식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은 아니었잖아요. 약속의 자손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키지도 못할 거짓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26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땅과 민족을 약속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내용이 똑같죠? 단어까지 똑같아요. 야곱은 어떻죠? 28장 14절 보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역시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도 자식이 둘밖에 없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헤브론에 그 한평 땅에 묻혔어요. 야곱은 그나마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정치 없는 나그네가 되어서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역시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직접. 출애굽기 6장 7절 보세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까지 걸고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이 땅을 줄 거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말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그러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로에게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기까지 2000년 동안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땅과 백성을 약속하시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작 그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도 흩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어떤 다른 땅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고 잠깐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심으로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그들을 다시 그 땅에서 쫓아내시든지 아니면 그 땅을 빼앗든지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땅임을 주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으로 잠깐 어떤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고 그러나 요 땅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땅을 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한평 무덤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업으로서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약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37편 9절로 가보세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 땅은 악인이 전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은.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악인이 다 끊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들과 온유한 자들 그리고 의인들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땅이 약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땅은 악인이 없는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그럼 그 땅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의인만 있는 그 땅, 그 영원한 기업, 그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그 땅 아니야. 이 세상 땅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주께 그래놓고 안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기업의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천국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산상수훈에서 시편 37편 말씀을 인용하여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산상수훈은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이 된 기업,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루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큰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교회가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어떤 땅을 주고 이 땅에서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아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은 자식을 하나, 둘, 열두 지파의 아비인 야곱만 열둘 그렇게밖에 안 낳은 거예요. 다른 이들은 그냥 뭐 수십 명씩 이렇게 낳고 그랬던 게 고대 시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통치를 기꺼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를 가리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은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그들을 내가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하늘의 풍성함, 다른 말로 우리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 나라인 우리 성도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비롯한 하늘나라의 것들 있잖아요. 사랑과 온유와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켜, 그런 풍요한 하늘의 것들을 가리켜 구약이 여러 가지 재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자식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의 것들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구약 시대에는 참것인 예수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진짜 좋고 풍성한 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설명을 해줘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돈, 자식, 땅, 건강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진짜 참 행복, 참 기쁨, 참 안식인 그런 풍성함을 모델로, 그림자로, 예표로 이렇게 설명해 준 거란 말입니다. 구약은 전부 예표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명기 28장의 몇 구절을 한번 보죠. 신명기 28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장이 바로 신명기 28장이죠. 그죠? 냉장고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성경 구절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 복은 어디에서만 유효하다 그래요?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만 유효해요. 그 복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대로 하자면 혹자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의 복,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고 들이대지 않아요? 그 주장대로 해도 그 복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마 했던 그 땅도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에서 하나님 땅 주세요. 나 예수 잘 믿으니까 땅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 가서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들은 전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땅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물질의 복이나 자식을 많이 낳는 복이나 땅을 많이 갖게 되는 복이나 장수의 복 같은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상징하는 예표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이 진짜 참것이 이 땅에 온 신약 십자가 이후 세대에 하나님의 수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들이 전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순교의 자리에 서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 복이 신약 때까지 유효한 것이라면 그들이 최고 잘 살았어야죠. 로마의 황제가 되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고 그랬어야죠. 그 이후로는 전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질이 멸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약한 모습으로 죽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한 평밖에 안 준 거예요. 무덤, 그것도. 무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너희들이 하는 종교 행위의 보상으로 이 세상 것 내가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덤 한평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수신자인 우리 교회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성도들아 내가 아브라함 안에 있던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 세상의 땅이나 이 세상의 복들이 아니라 하늘의 땅이며 하나님 나라이며 하늘의 복이란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신의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그 역대기에 나오는 야베스는 어떻게 된 것인가? 역대상 4장 9절 보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땅을 넓히시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전부 허락하셨다 그러죠. 얘는 뭐예요 그러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얘는? 야베스의 환장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낸 출판사가 한국에서 빌딩을 몇 개를 샀대잖아요. 너무 많이 팔려갖고. 여기 보시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는가? 여러분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불리는 책이죠. 그죠? 근데 열왕기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역사를 공히 기록한 것에 반해서 역대기서는 남유대의 역사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는 짓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남유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다윗 왕국의 맥이 바로 남유대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서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그들이 뭔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 아래 존속되고 있는 그 나라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역대기 본문에 유다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잠깐 야베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족보 사이에. 근데 그 몇 줄짜리를 갖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려먹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부어질 복들이 하늘에 많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러니까 야베스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그걸 전부 받아내라. 이게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그죠? 그 책이 한창 인기가 있을 때는 온 교회의 설교가 전부 야베스였어요. 야베스, 야베스. 마켓 앞에서 나눠주는 테이프 보면 전부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그때 보면. 근데 그게 정말 그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으로 하여금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죠. 그죠?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언약이 유다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과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패역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역대기에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야베스는 세간에 알려지기를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자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건 완전히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지금 불가능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라인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하던 이야기 멈추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야베스처럼 이렇게 복받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를 설명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전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그 야베스의 이야기는 역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구절을 보면 성경이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라고 칭한 후에 그가 존귀한 자로 칭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왜 그가 존귀한 자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구로이 낳았다. 그 이유 한 가지예요. 수구로이 낳아서 존귀한 자래요. 그래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된 거고 그는 그러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그 지경의 풍성함이라는 기도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야베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부려서 더 부르짖어서 존귀한 자가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자고요. 10절을 보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 오늘날 우리가 전부 바라는 거죠. 여기 다 써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복의 복을 바라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필연적 강조용법이라 그랬죠? 이 필연적 강조용법이 처음 쓰인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그죠? 창세기 2장 17절.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죽이고 또 죽여버릴 거야.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가 창세기 2장 17절이란 말이에요. 그 필연적 강조용법이 반대의 단어로 그대로 반복이 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 본문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죽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필연적으로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 언약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바라크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본문 한번 보세요.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여기서 이 구절 말미에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바라크예요. 복의 복을 이란 뜻이에요. 바라크.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복의 복을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과 똑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무슨 복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야베스는 그걸 구한 거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경이라고 번역이 된 게브리라는 단어 그 단어는 영토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넓히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 라바는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땅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는 기도인 거예요. 조금 협의로 줄여서 말하면 내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지금은 여전히 이렇게 볼품없지만 하나님 이 땅이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땅을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그 땅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죽을 때 무덤밖에 못 갖고 가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땅, 그 지경인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는 복에 복이 넘치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고대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야베스와 우리 성도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자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존귀한 자고 그 존귀한 자가 드린 기도는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수고로이 낳아진 자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성도. 그렇죠? 그들은 바로 이 야베스 같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반드시 완성되게 해주세요라는 지경을 넓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가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두드려라. 그런데 뭘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구하는 땅 재물 그런 거 주시겠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바로 그리로 수렴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백성됨, 하나님 자녀됨, 그것의 완성으로. 이렇게 야베스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두 이 땅에서 하늘의 풍성한 것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풍성한 것들이 죄인들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것들이 다시 풍성하게 부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의로운 삶이 필요했다. 이거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된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의 내용들이 구약에서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는 듯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주어질 거니까. 그 모든 복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24장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뭐예요 이게? 구약이죠. 구약 전체.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 구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 가지 그림들과 사건들과 인물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게 될 하늘의 풍요인 영생, 즉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그림자고 참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도 구약 전체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왜? 그림자니까. 모형이니까. 그럼 왜 드리라 그랬냐? 예수가 바로 이런 역할로 올 것이다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요. 예표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인 거예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관한 그런 규례나 절기, 월삭, 안식일 등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그림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성전, 성막 또한 참것이 아니라 그림자였다 그러죠. 이렇게 구약의 모든 것들은 참것인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신약으로 결론 나지 않는 구약은 죽음의 책이라고 불러요. 죽음의 책.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신약. 뜻이 새 언약, 의문으로 하지 않고 새 언약과 의문이 대조되고 있죠. 의문은 뭐예요? 율법, 글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거란 말이죠. 구약의 내용이 전부 뭐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란 말입니다. 안 지키면 죽인다예요. 지키면 복준다. 그러나 안 지키면 죽인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다 지키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전부 어긴 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지킨다는 것이죠. 그거는요. 그죠? 아무도 못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니네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무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 안에서 살리시겠다가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로 결론이 나야 돼요. 안 그러고 구약만 갖고 있으면 아직도 이 땅에서 다윗 왕국 기다리는 유대인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책인 거예요. 기다리다 죽는 거예요. 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 그래요. 그 말은 그 자체로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안에서 완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뺀 구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미완성품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걸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못 지킨다라는 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나의 요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어라를 가르치는 몽학선생이었단 말입니다. 몽학선생.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었나요? 아니죠. 할례는요 당시 유대인들만의 관습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들이 할례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할례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시에 모든 민족들에게 편만하게 퍼져 있던 그 할례라는 것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쪼개짐으로 인한, 할례라는 말이 쪼개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쪼개짐으로 인한, 십자가에서의 쪼개짐으로 인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에다가 생식기에 표피를 자른다라는 것은 그 생식기를 절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 생식기를 절단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참 생명이 탄생할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몸에 할례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잖아요. 짐승을 쪼개놓고 내가 쪼개질 것이다. 그게 십자가에서 언약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진 거예요. 예수님의 할례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이제 줄줄이 탄생하게 됨을 할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모형이죠. 할례 받고 지옥 가는 사람 있다 없다? 있죠. 많죠. 포경수술했다고 다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할례 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는 어때요?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어때요? 다 뭐였어요, 그게? 참 제사장이며 참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여러 번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안식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었어요. 십일조는 어때요? 십일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였죠. 그죠? 레위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죽일 때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니네 장자들은 내가 살려줬으므로 전부 내 거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바쳐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요? 장자들이 전부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래서 레위 지파 하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딱 세우고 우리 대신에 당신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므로 우리가 속전을 드립니다 라고 이들을 먹여 살린 게 십일조 아닙니까?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 죽어야 할 자들 대신에 어떤 이가 속전,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죠. 소가 생명을 받아 죽이면 은30냥으로 주라고, 그죠? 그 은30냥 속전에 팔려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쳐져야 되는데 예수가 은30냥에, 정확하죠. 호세아가 고매를 얼마에 샀어요? 은30냥, 은15과 보리 한 홈에 반, 이게 은30냥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안 바쳐져도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일조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말라기 때문에. 내가 복을 붙나 안 붙나 시험해봐라. 11조 언제냐면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 이야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야. 그것만. 11조만. 그럼 제사 지내야죠. 여기 짐승 한 마리씩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에? 왜 짐승 안 갖고 오셨어요? 제가 안수해서 태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없어졌다 그러면서 그것만 꼭 붙들고 있어요. 왜? 복 받으려고요. 예, 이렇게 다른 것들은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사도 안 지내고, 제물도 안 갖고 오고, 뭐 이제는 부정한 음식, 뭐 바닷가재, 게, 새우, 이런 것도 막 먹고. 여러분, 십일조 하려면 그것도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부정한 음식을 왜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다 먹잖아요, 지금. 아무 죄책감 없이. 그런 거는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이 됐다 그러고 구약의 그 복만 신약시대 이후에도 계속 연연히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딴 건 다 완성됐다 그러면서 그 복은 계속 나에게 주어졌으면 건강, 땅, 자식이 많은 거, 재물, 다른 건 다 예표라고 그러면서 요거는 그냥 나에게 주어져야 돼.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게 완성이 됐다니까요, 구약이. 율법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건데 다른 거는 완성됐다 그러면서 요거는 계속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아직 구약이 완성 안 됐다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기복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글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땅 많이 주신다. 건축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더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식에게 복 주시고 또 남편에게 복 주셔서 집안을 편안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건 구약이라니까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하늘의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혈명용으로 잠깐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용으로 쓴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책에 머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었기에 그러나 아직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믿음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이는 걸로 설명해 줬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그게 완성이 됐어. 근데 아직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 결론을 보이는 것으로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줘야 돼.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이제 이 구약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구약에서 그렇게 그림자로 예표로 주어졌던 것들이 많이 주어지면 안 돼요. 왜? 이게 주어지면 나는 여전히 그냥 구약 시대의 모델일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이 예수 안에서 완성된 하늘의 풍요를 내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발휘를 하는 거,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자꾸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이 세상의 복들이 기도하는 족족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오히려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약과는 정반대의 삶이 요구되는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도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같이 가리킨 자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전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선지자라고 안 불러요. 그건 그냥 이교도라고 불러요. 근데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 받는다. 플러스 구약의 율법도 지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부정한 거 먹지 말아야 되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되고 많이 보셨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들을 사도 바울이 요한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예수를 전했어요. 주여 주여 불렀다니까요. 주여 주여 부르며 기적 일으키고 주여 주여 부르며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종교행위 열심히 하면 복 준다. 그걸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계하라고 그 많은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 거기에다가 헌금 열심히 하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건축 헌금 많이 하면 이 땅에서도 복 줍니다. 하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딴 건 다 맞고 95%는 맞고 아니 5%에서만 조금 그런데 괜찮지 않을까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99% 다 맞고 1% 플러스 알파 더해도 그게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교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힘을 절대 주지 않아요. 그게 주어지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기 무덤 한 평 소유하고 떠났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힘으로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힘들을 오히려 쳐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목발 빼앗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지는, 야베스의 표현대로 하면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복을 받은 자지 이 땅의 것으로 축복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평 무덤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에 잠을 잠깐 놓쳐갖고 밤을 꼬박 새웠는데 꼬박 새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만약에 아담처럼 벌거벗겨져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 그래도 행복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과연 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겨서 거기다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위장하고 있는 이 옷 홀딱 다 벗고 여러분을 치장하고 있는 장신구들 다 벗어버리고 인터넷, TV, 차, 문명 뭐 이런 게 싹 없는, 싹 사라진 그냥 대자연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때 여러분 행복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책, 가족, TV, 인터넷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대자연 앞에서 그냥 넓디넓은 하늘과 잔디와 풀과 짐승들만 있는데 홀딱 벗고 거기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가능하냐고요. 그 가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로 거기서 선악과 따서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홀딱 벗겨서 선악계 앞에 세워놓고 너 이 상황에서도 나만으로 행복하니? 그러면 내 말 들을 거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날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하실 수 있냐고요. 네, 하나님, 이게 모리아산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힘으로 아담이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행복해요? 이거 홀딱 벗고 이게 뭐가 행복해? 우리의 힘으로 나는 내 만족 찾을 거고 내 기쁨 찾을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이 문명 다 벗고, 세상의 힘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요. 라는 고백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자꾸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의 힘 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통해서 자꾸 힘을 빼는 거예요. 자꾸 버리는 거예요. 종교행위 열심히 해서 그 힘들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벗기실 때 벗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선악계 앞에 서서 하나님 저 비록 가진 거 없고 벌거벗었지만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니 어쩌면 좋아요. 이런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 그 참 복, 그걸 구하세요.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신장암 환자 낫됩니다. 췌장암 환자 낫됩니다. 치질 환자 낫됩니다. 그 뭐라고요? 사기예요. 사기. 아셨습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